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내가 정말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변화를 원하시죠? 네,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참 내가 더 변화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짜증도 덜 내고 화도 덜 내고 또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말도 예쁘게 지혜롭게, 그래서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저 역시도 많이 바라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if anyone, 어쩌다가 한번, 어쩌다가 열심히 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쑥 들어앉아 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죠. 마치 부부관계처럼 너무나 가까인 관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정도로 클로즈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변화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되어도요,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복장부터 꾸준히 하게 다니는데 갑자기 결혼하면 막 이렇게 완전히 외모도 바뀌어지듯이 성격도 바뀌어지듯이, 하물며 예수와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된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기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우리가 좀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면, 불교인 경우에는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불교는 원래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전 붙들고 그 경전 붙들고 열심히 수양하면 어떤 해탈이든지 어느 경지에 올라간다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즉 경전 붙들고 나의 의지를 믿고 열심히 수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라는 것을 설정하지 않죠. 힌두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도 토요 전도하는데 복장 자체가 힌두교 복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롱 힌두교인이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한 분 집사님도 같이 붙여서 하여튼 잘 대화하라고 하고,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힌두교 그분이 주장하기를 크리슈나라고 하는 유명한 여신 있죠. 그 신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능력이 임한다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디테일한 방법이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교는 여러분, 종교는 나의 영원, eternal life,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안하고 그냥 어떤 취미처럼 삶에 도움을 주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들어가 보면 어떤 종교든지 간에 나의 영원한 삶, 이 땅에 1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그것을 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화적인 인물, 상상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신들에게 나의 영원한 삶을 맡긴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사람도 우리가 아무나 믿고 따라가지 않는데 아무리 그 안에 신비로운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정체불명의 검증 안 된 영적인 존재에 자기의 전 인생을, 아니 영원한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떠나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슬림에서 무슬림 분들이 말하는 그 알라라는 것도 원래는 중동의 한 부족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 신에 대해서, 자기 부족의 신에 대해서 특별한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이 모하메드인데, 이 모하메드가 중간에 이제 한 15살 이상 되는 되게 돈 많은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기 그 종교에 심취를 해요. 그래서 동굴에서 오랫도록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어떤 영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목을 쪼르가면서 읽어라 하면서, 저는 못 읽습니다 하는, 일단 그 영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의 간증 같은 스토리를 읽어보면, 모하메드가 그 사건 이후에 며칠 밤을 떨면서, 부부를 떨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모하메드가 경험한 이 현상들을 쭉 보면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의 현상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도 이게 악령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 부인이었던, 첫째 부인이었던 카디자가, 아, 그거는 그게 아니라 착한 천사이다 라고 말해주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믿게 되고, 나중에 그 가브엘이라고 이제 계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 정체불명의 영을 통해서 12년 동안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 있는 것이 지금의 꾸란, 전성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에 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꾸란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종교 몇 가지를 비교해봤지만, 그것에 비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지만, 여러분 조금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나타나신 분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한 민족을 만드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역사라는 것이 이미 세계사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나라들과 같이 연결하면서 왕들의 이야기 이런 것도 다 실제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토리가 구약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화적인 힌두교 신이나 정체불명의 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이슬람교의 베이스가 두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한 나라를 상대로 한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퍼슨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해서는 전 세계의 그 연도를 AD와 BC의 기준이 될 만큼 온 인류가 사용하는 그 연대를 생이 그분의 생일로 기준으로 삼을 만큼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셨고, 그분에 대한 수많은 자료와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에 대한 흔적과 그들 위해 세워진 이 교회들에 대한 일들이 너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충분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하기를, 이 온 우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를 만드신 그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아들과 딸이냐 하면, 원래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던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진, 진짜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둘 만한 그런 아들, 그런 딸로 우리를 삼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그래서 자기 아들 죽여가면서까지 그 아들과 동등한 같은 상속자로 약속하셨으니,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은 이 세상 전부를 만들기 전부터 인간은 특별하게 나의 아들과 딸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차이 나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연에 우연을 거듭하면서, 감히 계산도 할 수 없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어쩌다 보니 인간이 우등한 동물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이론보다 역사 속에 믿을 만한 많은 근거를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당연히 삶은 변화되고 나아지기 마련인 거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자기 삶 안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변화가 필요한 답답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변화를 가져오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분이면 변화될 수 있다,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나를 포함해서 왜 그렇게 변화하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그 실제 내 삶에는 그런 변화가 없을까? 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나를 볼 때 왜 그러면 변화되지, 혹시 원하는 만큼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퀘스천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캐릭터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일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 돈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없는 그런 부자일지라도 건강한 부모라면 그 자녀가 아버지 돈이 많으니까 좀 주세요 한다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아마 줄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망칠 것 같으면 아무 돈이 많아도 자립심 키우기 위해서, 경제관을 갖기 위해서 뭐 철저하게 그 아이에게 줄 때에도 생각하면서 아마 할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좀 해주세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내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좀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많은 경험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르쳐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듯이 우리로 건강한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좋으신 아버지 같은 정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인격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식같이 자라기를, 자녀같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엄청나게 사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강제성을 띈 방식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을 때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이 생각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 없는 신으로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정말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세우실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연약하면 당연히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더 연약하면, 안 되면 더 많이 도와주시죠.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기적을 베풀 만한 상황이 아니고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결단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 하는 것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가정에 지혜도 주시고 또 상황도 열어주시기 하시지만 어디까지나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네가 하도록 나는 네가 건강한 내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해. 그런 차원에서 내가 책임감 있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해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은 많이 변화되고 어떤 일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변화된 삶과 관련해서 항상 저는 두 가지를 사실 강조해 왔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가까이 하려고 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길 좋아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거를 언제나 구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살다 보면 계속 직면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누워서 베개만 펴도 잠이 잘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단순함, 그 쉬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좀 힘들면 좀 바람을 세우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좀 사람 만나면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카운셀링을 만나서 몇 개월이든 몇 년인지 상담을 받아가면서 조제해주는 약을 먹어야만 그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 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히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잠 하나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위험천만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우리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간절히 찾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이 위험천만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것,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고 상처가 투성해도 괜찮고 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 예수를 찾고 그 하나님 붙들면 그분은 좋은 아빠이니까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너덜너덜한 인생이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그 일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놀란 은혜들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속에서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것은 대신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함께하고 좋은 아빠 엄마처럼 옆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고 격려하고 밀어도 주시고 후원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네가 해야 돼. 아들과 딸하고 할 수 있어. 네가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지체되어도 기다리지만 기다린 편을 택하지만 네가 할 수 있어. 계속 격려하고 또 부족하면 진짜 도와주시고 영어 단어 외우는 하나까지도 그 가정에 필요한 그 모든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면서 세세한 디테일한 가정에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거 다 밟아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네가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정체되는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해. 내가 도와줄게.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책임감 있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말투도 고쳐야 돼. 기도하고 있는 거 귀한 일인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말도 고쳐. 표정도 바꿔가. 대하는 법도 배워. 모든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도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어두운 순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안 가도록, 골짜기 없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갈 수 있는 거죠. 가야 될 길이면, 그 골짜기 지나서 목초지가 있으면, 가야 될 루트면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버리지 않고 그 순간에 더 가까이 하시면서 주의 막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같이 가세요. 모든 프로세스를 같이 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핑계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주신 은혜 가지고 가라는 말이에요. 그 길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말씀은 이 두 번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이 기적 앞에 예수님의 원수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예수가 귀신의 왕인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말도 안 된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왕국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상식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말은 거두치웠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안 돼, 더 큰 표징을 보여봐, 더 큰 미러클을 보여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에요. 나는 이미 충분히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다. 편견 없이 그것을 보면 나를 믿을 만한 근거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 더 큰 표적을 구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고 보여줬던 것을 보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표징은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그 고기 배 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마지막 표징인데 이것이 다라는 거죠.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근거가 있으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3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남방 여인은 성경에 스바라는 나라, 지금 하면 이디오피아? 예멘? 중동에서 한참 밑에 있는 그 당시에 엄청난 거리인데도 이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긴 장거리 여행을 해서 가진 보화를 다 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한번 듣고 싶다고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지금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 없는 기적과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 여자, 이방 여왕 스바는 그렇게까지 와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심판날에 그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32절에는 요나를 예를 들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했지만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예 망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도망쳤지만 여러분 알듯이 결국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할 수 없이 니느웨에까지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3일 동안 전하라는데 요나는 하루만 딱 전해요. 그래서 딱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 기분 나쁜 거 하면서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의 없는 설교, 책임감 없는 그 사역, 그런데도 니네 사람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로, 그때 상황이 되게 불안했어요. 상황이 잘 하나님 다 예비한 거죠. 그 메시지를 듣고 성의 없는 그 설교를 듣고도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해요. 왕으로부터 아래 백성의 일에까지, 심지어 기르는 가축까지, 금식하면서까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해결을 하게 되죠. 바로 그날, 이 심판날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게 성의 없이 대충하는 설교에도 우리는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저렇게 온 마음을 다,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하나님 아들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느냐고 책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신 것은 더 큰 기적과 표징을, 신비로운 현상을 구하지 말고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대로 나를 믿고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한 말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너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새롭게 본 구절인 33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등불과 그 빛에 대해서 비유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셨어요. 이 같은 빛으로, 등불로 비유한 내용은 복음서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이나 같은 누가복음이지만 앞에 있는 8장 16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빛을 이렇게 숨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똑같은 빛이고 등불이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등불과 앞에서 말하는 등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 8장 16절이든지 거기에 말한 등불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등불에 비교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빛을, 착한 행실을 이렇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빛을 받아서 감춰져 있는 이런, 지금 감추어진 채로 말씀을 듣지만 이것을 결국 너희들이 증거하고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제자들이 등불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등불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환하게 자기를 드러내신,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계셨던 예수님 자신을 등불에다가 비교하신 것이었어요. 그럼 남은 건 뭐죠? 예수님이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빛을 확 비추면 남은 건 뭡니까?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어두운 구석들을 비추었어요. 그 빛으로 환하게 받아들인 것이 남은 것이겠죠.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내 신체의 파트는 눈이에요. 아무리 밝은 빛이 확 등불이 비춰도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그냥 계속 어두운 것이에요. 내 몸 전체가 어둡듯이. 그러나 내 눈이 밝으면 그 등불이 비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싹 받아들여서 다 보게 되고 내 몸 전체가 밝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눈,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쁘다고 말하는 이 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마치 내 몸에서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앞에 말하는 등불이 예수님이지만 지금 말하는 내 몸에서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내 눈인데 이 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할까요? 이 눈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빛을 확 비출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즉 내 마음, 내 마음을 마치 나의 시력에 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마음으로 전적으로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 예수님 당신과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내 몸 전체, 내 인격, 내 삶 전체가 밝아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예수님과 그 말씀을 거절하면, 즉 눈이 나쁘면 내 몸 전체가 어두워졌듯이 내 삶이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속에 있는 빛을 어둡지 않는지, 너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떤 거냐, 그 하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나를 받아들이라고, 내가 너에게 하는 메시지에 반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와 사랑의 후원을 하고 계셔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의지하면서 좋은 눈처럼 그대로 싹 받아들이듯이 허비받듯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라는 그 인격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는 한없이 빛처럼 비추고 있고 이제는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흡입하고 따라가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이고 독립적이고 건강한 반응들,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리액팅하기 시작하면 내 삶 안에 빛이 내 몸을 전체를 밝히듯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예수님까지 자라간다 하셨어요. 식물도 여러분 그 식물이 심겨졌을 때 거기 흙이 토양이 좋으면 그 식물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양이 중요하죠. 우리의 토양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갈급히 찾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주님은 언제나 언컨디셔널하게 그저 긍휼로 베푸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무는 거죠. 좋은 토양 안에 계속 머무는 거죠. 아무리 형편 없는 식물일지라도 말라가는 식물일지라도 토양만 좋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이렇게 파랗파랗 생성하듯이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계속 갈망하고 찾고 예배를 갈망하고 그분 앞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기를 힘쓰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된 것을 하여 The truth, 진리 그 주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말씀 우리로 가라고 하는 그 길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진리를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모든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와 같은 인격 말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원래부터 우리는 아들로 딸로 삼았으니까 원래 원형인 아들을 닮아가는 자로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은 계획은 언제나 그래요. 넘치는 사랑 안에서 네가 진리대로 행하라. 계속 말씀을 받아들여서 반응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므로 자라가는 것이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었어요. 이 반응에 대해 집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형제 사랑하는데 거짓 없는 형제의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고요?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함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 모든 걸 지키는 걸 이야기해요. 율법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한마디에 다 걸려있다고 그랬어요. 알고 보면 모든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목록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다 지키는 뜨겁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시작이 뭐라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계속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들을 계속 해가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스테이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뜨겁게 계속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많은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순종하는 것, 책임감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나누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형제 또 다시 생각나서 좀 나누고 싶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변호사 부부가 그 로펌에서 그 1년 동안 MA 공부하라고 이렇게 보낸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그 자매는 결혼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사실은 믿음이 있는 자매는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되게 순종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매여서 교회 생활을 꾸준히 했는데 시댁 다니는 교회여서 아무래도 교회를 다녀도 이게 편치 않는 거죠. 또 다른 시댁의 연장선 같은. 그러다가 이제 1년 동안 여기 왔는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배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1년 가까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 마치면 눈이 충혈이 될 만큼. 그건 한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건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이제 1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그 시댁에 다니는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물론 그래도 기도해도 하나님 특별한 말씀이 없었어서 다시 시댁에 다니는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올해 5월달인가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결혼한 우리 남편들만 몇 명이 모여서 횟집에서 이제 맛있는 회를 먹으면서 어떻게 살았지 점검을 하는 듣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 형제가 되게 바쁜 로펌의 변호사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늦게지만 달려와서 그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그 남편은 원래 신앙생활 했던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름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직장이 그렇지만 로펌도 빡시잖아요. 너무 바쁘고 막 진짜 힘들고. 근데 그 로펌이 한국에서 그래도 꽤 큰 로펌이어서 큰 사람들을 고객들이 큰 사람이었어요. 주로 은행에 근무하는 높은 고위직의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서 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의뢰하면 그거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각 변호사들은 이제 고객 유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따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올렸어요. 로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변호사들이 좋은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소개받고 소개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를 쌓아가다가 법적인 일이 있으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상대하다 보니까 주로 고객 유치를 언제 어디서 하느냐를 골프장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온 주일 또 골프장에 가가지고 계속 인맥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의뢰 받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다시 이제 한국을 돌아가면서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다시 내 돌아가서 그 행동을 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고민이 되었던 것이었어.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돌아가면서 그 형제 개인적 결심을 한 거예요. 주말에 절대 골프를 치지 않겠다. 난 오직 교회 생활에 집중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돈 벌다가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 내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심하고 갔어요. 가서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 이제부터 나 가자 해도 안 가. 이렇게 하니까 너 미쳤냐. 이 바닥에서 네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다 어이없다는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연결되고 오히려 로펌에 큰 기여하는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됐냐 되게 궁금했어요.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주말엔 그렇게 했는데 주중에는 일찍 출근을 했대요. 다른 변호사들은 뭐 8시인데 9시 하면 자기는 정말 더 일찍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사실 고객들은 더 일찍 출근, 은행이나 이런 데는 더 일찍 출근하는 직종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고위직 사람들이 일찍 출근해가지고 자기 회사 일들을 쭉 보다가 아, 이거 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된대요. 근데 그 시간에 유일하게 출근하는 변호사는 그 친구밖에 없는 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카톡으로.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맞나요? 그러면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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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정하다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 큰 프로젝트는 로펌에 맡길 때가 딱 되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 변호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과정을 다 봤으니까, 다 물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다른 변호사에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골프 치지 않더라도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이 손실을 듣고 확보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는 변호사가 되었다면서. 그리고 나중에 시댁에서 이해해줘가지고 다른 교회를 옮겼는데 선화목자교회, 유기서 목사님 교회 옮겼어. 옮기자마자 열심히 하는 형제고 자매니까 눈에 띄었는지 생활을 훈련하는 그 마치자마자 봐도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셀리드에 하라고 시켜가지고 재밌게 감사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형제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임해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순종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관행, 늘 해오던 거 이렇게 안 하면 이 바닥에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 이 결정하면 내가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잘못된 어떤 길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결정을 못해요. 계속 고민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순종, 하나님 믿고 딱 발을 내딛는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계속 마음을 줘요.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지금 누구를 만났는데 말 한마디 하고 나서 불편한 마음 딱 생기잖아요. 양심을 통해 성령이 너 말 잘못했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언제나 말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언제나 말해요. 음성 듣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턱에 눈에 보이고 환상 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음성 듣기를 딱 정해놓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일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공기처럼 해요. 내 마음의 양심으로 딱 마음이 불편한 거 있잖아요. 딱 뭐 해야 되겠다는 직감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물론 직감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딱 보면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우리에게 한없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 현실적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계산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이에요. 계속 은혜 주실 것이에요. 두렵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딱 순종해 보시면 그 형제가 계획했겠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네가 골프 포기하면 아침에 전화 돌리도록 네 해줄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일단 결정하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했더니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가는 거죠. 다 머리 굴려서 자기 계산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만일에 힘이 부족하면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셔주세요. 넉넉한 충분한 은혜를 여러분이 부어주실 것이요. 그 은혜 붙들고 책임감 있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할 때 변화, 그 빛이 여러분 몸을 확 비추듯이 그 말씀을 따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